오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갈렙빌골 살딤딧 이렇게 되죠. 갈렙빌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자신은 낮춰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이 높여지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저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환절기 때문에 좀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으시고 계속 지금 기침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목이 좀 많이 좀 칼칼한 상태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보기 바라는 부분은 사실 맨 끝부분입니다. 이제 앞부분까지 지금 같이 읽은 것은 그 문맥상 그한 절만 따로 떼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그 9절서부터 읽기는 했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하는 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대하게 될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갈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플해요. 이건 복잡할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교리가 대단히 단순하고 심플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몇 시간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 더 이상 볼게 없네 하고 뒤로 젖혀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은 또 아닙니다. 이 성경은, 대단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무한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우리가 다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 같은 것으로 만든, 그러니까 좀 완전히 선명한 그런 거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듯이 옛날 우리 놋거울이라 그러나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자신의 때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속한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원의 도에 관한 하는 대단히 명확하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가게 될 때 그것은 상당히 또 깊은 내용들, 대단히 깊고도 풍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금을 캐내듯이 또는 우리가 물에서 고기를 잡아내듯이 이렇게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캐내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구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보다 풍성한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책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이시고 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여기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1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신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우리의 믿음을 다루는 부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만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실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나 보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한 분이신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 세 인격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신학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단일 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단일 신론. 그러니까 이제 또는 유일 신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리고 또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회사에 가면은 무슨 김부장님이라고 불리고 무슨 어디 동호회 가면은 또 무슨 다른 호칭으로 불리고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인데 모양을 바꿔서 그러니까 모자만 바꿔 쓰고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아예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유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셔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원래 그거는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라고 불리셨으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아들이라는 모자를 쓰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부 순환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 하나님 우리 개혁성경에 그게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명백한 오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분 이렇게 이제 한글로 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영어로는 person입니다. 그 person은 세 person이 있는 거예요. Three persons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펄슨이 있고 아들이라는 펄슨이 있고 성령이라는 펄슨. 그래서 사실은 그 인격은 세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인격이 지금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다. 흠정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There is one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갔을 때죠. 그래서 이 마르스의 언덕에서 이제 그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 중에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어떤 우상,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신 개념으로, 또 이렇게 깎아놓은 어떤 형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성경에 계시되신 참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신격, 그 존재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인간의 어떤 부패한 그이 방식에 따라서 사람의 새긴 어떤 이 금이나 은이나 또이돌 같은 것으로, 또 사람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형상들, 이런 것으로 전락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적인 방식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은 뭐냐?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도 안 나오죠. 그러나 삼위일체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고, 휴거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님의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잠깐 보면, 먼저는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또는 전능자,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아들 하나님은 또 다른 별칭이 보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서술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강조되는 서술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이 임마누엘 이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또 말씀 영어의 WORD 이 워드가 앞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서 W가 대문자로 되면서 인격화되면서 또 신격화되면서 말씀 이렇게 불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이제 이름으로도 불리시는 것이고 또한 이분을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또 계신데 이 성령이라 불리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이 또 다른 이름으로 별칭으로 위로자 개혁성경의 보혜사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죠.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별칭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이 성령님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표현 방식대로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으냐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구분을 하기에 좋습니다.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우리가 색깔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다. 빨강, 노랑, 파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색이 특별해 보여요. 그렇죠? 노란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세 가지 색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노란색이 제일 특별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A색, B색, C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냥 색깔 중에 하나로서 지금 각각 구분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아버지 하나님은 뭔가 대단히 능력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크신 분 같고 존재 면에 있어서도 아들 하나님보다는 더 오래전부터 계셨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칼날을 얘기하듯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A 하나님을 성경이 어떠한 식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냐면 여호와, 전능자 또는 아버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계시고 B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이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는 뭐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아들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C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시냐?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걸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성령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또는 Holy Ghost, 이것을 우리말로는 그냥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다 성령님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숨님으로 번역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영어 표현은 좀 달라요. Holy Ghost라고도 표현되고 Holy Spirit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정관사를 써서 The Spirit, S만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리시면서 이분이 또 다른 별칭으로 보혜사, 개혁성경용으로 보혜사, 위로자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대단히 특별해 보이고 아들은 그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낮은 단계로 이렇게 보려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실제로 그 유혹에 빠져서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맞는데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인가 만들어진 태어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하나님이 이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독특한 별칭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A, B, C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럼 성경이 세신, 삼신을 얘기하냐, 삼신론이냐, 세신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우리 수학, 사람의 수학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세 하나님, 세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지금 인격체가 계신데 그런데 그 셋이 지금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수학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학에도 비슷한 게 있긴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조금 비슷한 게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히 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 세인격체가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해는 안 가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했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뭔가 있던 것에서 만들어내는, 변형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그게 창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이 이성으로 딱 이해가 됐다. 그럼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해요. 유한해.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는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신격,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아버지라 불리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십시다 A 하나님과 B 하나님과 C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리고 아들이라고 불리고 성령이라 불리시는 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세 분이 지금 이 셋이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존재. 그 어떤 아버지도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세요. 아버지도 무한하시고 아들 하나님, 비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성령 하나님, 씨 하나님도 무한하세요.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면에선 다 똑같으세요. 차이가 없으세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은 뭐가 다른 것이냐? 인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이제 범죄했을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고 차이가 없는 분이세요. 차별이 어떤 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하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그 구속 사역, 그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가 담당하신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제 그 소위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용어로는 이게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한 이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시다. 이것을 경세적 삼위일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용어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때 이러한 이 뭐가 도대체 차이가 있는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할 때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 세 분이 지금 담당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이 A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 아버지가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불리시는 이 A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A 하나님이 세우신 구체적인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수행하시는 걸 누가 하시냐? B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돕는 분이 C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역할이 다른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삼위일체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예수님의 참된 교회라고 믿지 않는데 어찌되었건 그 남아있는 자료는 다 그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 논쟁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과정은 로마 가톨릭의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가톨릭 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쭉 정리해 오는 과정에서 별아별 이야기가 다 나오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발출하고 성령은 뭐 아버지와 아들께로부터 발출한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이제 써가지고 이런 온갖 것들을 이제 묘사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 흐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논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릇된 것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그 방법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이걸 먼저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왜 아버지라 불리시고 왜 아들이라 불리시냐? 사람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리시는 것이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쨌든 열등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그 별칭을 가지고 계실 것이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좀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믿기로, 이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의 구원을 딱 끝내신 그 때까지만 이 타이틀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그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불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이제 그 이 The doctrine of eternal sonship of Christ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아들 되심의 교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왜 이 설명이 필요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이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버지라 불리시는 그 A 하나님,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인데 근데 성경은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시각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즉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이 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묘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그분 안에는, 이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예요. 영어 문장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이거든요.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한 것을 이 몸으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과 지금 차이가 없으신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빛을 여기서 예를 들어 후레쉬라고 해보죠. 후레쉬를 여기서 딱 빛 이렇게 쏘면은 그럼 저쪽에 빛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레쉬의 이 원래의 이 빛의 근원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지금 보여지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빛이 지금 예수님이다.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본질이 있으면 그 영광의 그 이 실제로 표현되는 그 부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시다. 이때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거울 속에 누가 보이죠? 제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뭐가 실제죠? 지금 제가 실제고 거울 안에 보이는 것은 상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마치 거울에 비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죠. 지금, 그렇죠? 저와 거울 안에 맺힌 상이 두 개의 다른 어떤 존재듯이, 개별적인 존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두 개별적인 존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울에 비춰진 본체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아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내 마음속에 너 있어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너를 고이 간직하고 있어. 그렇듯이 지금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그냥 마음속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어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만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사람이 보다 쉽게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요 하는 이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인 모든 것이 되신다, 이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한 측면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제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부분이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보내신 그분, 즉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이리저리 이 새들이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왔다가 스쳐가고 저 생각이 왔다가 스쳐가고 온갖 생각들이 나무에 앉았다 날아가듯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날아가고 왔다 날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분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그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이 보화를 우리가 캐내도록 추구하는 삶, 이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성취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남겨두신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이 올라가시고 둘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이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이 땅에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 분신,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으로 아,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종교의 틀 안에 가두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모든 것이고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한 운명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교회와 한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가 어둡고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쇼핑합니다. 세상 천지에 널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그렇죠. 메뚜기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운명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운명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은 따로 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안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운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운명이 예수님 운명이고 예수님 운명이 제 운명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누가 살아난 겁니까? 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다시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한 번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됐으면 내가 예수님과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운명이 됐다는 걸 믿으면 그럼 죽음에 있어서도 한 운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에 있어서도 한 운명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명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이야기해서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와는 한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의 지체들과 내가 한 운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이 도를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육행 티켓은 땄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에 반밖에 못 본 거예요. 개인 구원. 그 개인 구원이 우리 믿음 생활의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뭐냐? 그건 교회에 관한 진리예요. 그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뭐 복된 소망 침례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게 하셨으면 그 시점에서 함께 이루는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정상 어떤 뭐 직장의 사정이나 어떤 뭐 이사나 이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교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옮겨질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있게 하신 그 교회는 그건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고 그 몸과 나는 운명 자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과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 불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 하나님이 지금 A 하나님께 있어서 전부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시듯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이 되셔야만 하고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가 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내 삶의 구심점이며 내 삶의 그냥 모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어서 구원 문제가 명확하다면 그러면은 교회와 한 운명이 되는 것은 또한 대단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교회, 이 지역교회는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멘. 혹시 자신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대답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드린 말씀은 아직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몸의 일부가 되는 일부터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피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